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호세아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예, 3절과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각자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듣는 내내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죽은 후에야 효자가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모가 왜 돌아가신 다음에야 효자가 될까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효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무엇을 내포하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속을 썩였다라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하고 그때 잘 해드릴 걸. 이런 아쉬움을 안고 우리가 부모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떼내준 효도이죠. 너무 떼내준 효도. 혹시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혹시 그런 후회를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멍은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떠나신 지도 한참 지났는데도 그 멍이 남아있어서 그때 잘해드릴 걸, 내가 왜 그때 못했을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부모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 그것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 보니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이 구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참 속썩였어요. 얼마나 속썩였는지 하나님의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이런 자식을 두면 아마 살기 힘들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 불효 자식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속을 썩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우리가 효자가 된다고 하는가? 그때는 누구의 마음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 거예요. 왜 몰라줬을까?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인생을 알 만큼 아는데 왜 부모의 마음을 몰라줬을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주셨으면 우리도 경험 못하는 어디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홍해? 바다를 자기 눈앞에서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추구하고 일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책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일을 안 해도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먹을 것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베풀어 주셨으면 감지덕지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몰라준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속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그 사랑에 반응해보자. 하나님은 물론 돌아가실 일은 없으시지만 너무 늦게 신앙의 깨달음을 갖고 나면 내가 20대 때 예수 잘 믿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 더 남기지 않도록 지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우리가 반응을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처럼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나, 오늘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고도 세밀하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지를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줄을 쳐놨는데 두 가지 그림이 나와요. 너무너무 감성적으로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줄 쳐놨죠?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안았다고요? 팔로 안았고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걸음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 자, 이 내용, 이 표현, 이 그림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모가 되신 분은 다 아시죠? 엄마가 애를 갖고 애가 태어난 다음에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자, 애가 딱 태어나고 나서 바로 걷는 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설마 그런 아이가 있겠어요? 아이는 태어나면은 일단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애가 기다가 혼자 섰다가 좀 빠른 애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걸 보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이 바로 오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는 하나님의 속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보세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애가 섰어요. 여러분, 맨 처음 섰을 때 그걸 본 엄마는 평생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이건 못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통곡하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아, 물론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하지만 통곡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직장과 남편에게 바로 전화합니다. 여보, 오늘 얘가 걸어서 섰어. 일어섰어. 그럼 엄마, 아빠는 어때요? 직장 간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봤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습니까? 카메라에 찍어서 보내. 기념할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죠. 자, 그러다가 애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뜁니다. 혼자 걷습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거 보면서 아들아 왜 이렇게 빨리 걸어, 좀 더 누워있지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걸으면 그건 좀 위험하지만, 그런 아이도 없지만 1년 넘으면 걷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걸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 아이에게 아무 문제가 없구나. 모든 게 정상이구나. 이제 걷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엄마 아빠가 그 모습만 봐도 막 기쁜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한 살짜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걔가 20살 된 다음에 알려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비디오 찍어주면 어색하게 웃겠죠. 그러면 그 아이 한 살짜리가 걷고 움직이고 이것은 누구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부모에게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이 팔로 안았다는 건 또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겁니다. 걷는데 딱 걷자마자 엄마 아빠 저리 가, 내가 다 걸을 수 있어 하고 가는 애들은 없습니다. 한 발짝 뛰었다고 어떻게 해요? 기우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럽니다. 넘어져봐야 크지. 이런 엄마 없습니다. 어떻게 머리 다칠까 보세요? 바로 옆에서 딱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팔로 안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가 혼자 뭔가 해보려다가 탁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찰나에 엄마는 그 장면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켜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넘어지는 순간에 딱 받쳐줬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참 속썩이는 이스라엘들, 말 진짜 죽어라고 안 듣는 다 큰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렸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 걸음을 가르쳤고 너희가 넘어질 때 넘어져서 머리가 다칠까봐 큰 사고 날까봐 내가 너희를 팔로 얼른 안았던 하나님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는 몰라요 알아요? 그 순간에? 몰라요. 다 누구의 시간입니까? 부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봤는데 그게 나의 시간이었다. 나 그때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는 부모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냐면 부모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크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뛰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에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 엄마와 아빠지요. 이웃에 있는 아저씨는요, 신경도 안 써요. 누가 그런 게 신경 씁니까? 부모만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야, 내 아들이 드디어 걸었어. 내 딸이 걸었어 하고 이웃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감동해 줍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왜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자녀가 그런 일을 행동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 시간만은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부모만의 행복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속썩이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 내가 그렇게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옛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마는 나도 내가 기억도 못하는 걸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감성팔이 하는 거야. 엄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엄마 나 공부해야 돼. 그래도 붙잡아놓고 왜 그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그 아이가 감동 받든 안 받든 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었다. 나 너무너무 좋았어.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속깊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부모만이 누리는 행복이죠. 근데 그걸 왜 지금 속썩이고 자기 인생 사겠다고 엄마 곁을 떠나고 아빠 곁을 떠나는 자식들 앉혀놓고 고리타분하게 옛날 이야기, 난 자기는 아들, 딸은 기억도 못하는 그 옛날 이야기를 왜 부모가 자식한테 자꾸 말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쓸데없는 어찌 보면은 노인네 같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 진짜 아끼고 사랑했어. 이거는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참된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의 순수하고 참된 사랑,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배워 임신했고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젖 먹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 걷는 모습, 아장아장 걷는 모습. 그러나 지금 훌쩍 커서 20살이 되고 21살이 되고 이제는 자기 생활하겠다고 떨어져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 그 자녀를 앉혀놓고 내가 너 어릴 때 이렇게 너를 아끼고 사랑했어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엄마 아빠가 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참 좋은 관계였을 때의 장면이죠. 이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애가 안 커야 되는데 커가지고 문제야 아주. 안 커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이쁘고 그냥 사랑스러울 텐데 애가 다 커가지고 그냥 막 수염 나고 막 말 안 듣고 막 지 마음대로 가고 이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아니 그 아까 3절 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그들을 이게부터 이제 시작해집니다. 내가 너희를 고친다. 내가 그들을 고친다라는 대목에서부터 이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아빠를 의지할 나이 때에는 부모의 행복과 부모의 사랑과 그 순수함과 그 참된 그 진솔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가장 좋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의 눈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고쳐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싸워요 안 싸워요? 제발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는 자식 키우면서 한 번도 안 싸웠어. 포기하셨으니까 안 싸운 거예요. 어떻게 안 싸우고 자식을 키웁니까? 자랑해도 그런 자랑 하지 마세요. 제일 못난 자랑이에요. 못난 자랑. 난 내 새끼 한 번도 야단쳐본 적 없어서 물론 가끔씩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부모만이 갖고 있는 가슴속 깊이 묻어든 자식에 대한 아픔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고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고치죠? 더 못나라고요? 더 망가지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도록. 내가 너희를 고친다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들을 훈육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가슴에다 대못 박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치려고 무진장하게 애를 썼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자식 앉혀놓고 내가 너 고쳤다고 말하면 이 아이가 듣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 헛된 시간이죠. 그런데 왜 그 자식을 앉혀놓고 내가 너 고치고 있어. 내가 너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알아.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속 깊은 하나, 그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들인 이스라엘 향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제 동생 중에 하나가 이 목사가 되면 꼭 자식 동생들이 이제 그 흑역사를 자꾸 말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 물론 제 동생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날 일이 없어서 괜찮습니다만은 동생 중에 하나가 전 4형제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이제 셋째가 어릴 때 손버릇이 안 좋았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 녀석이 저희 집이 엄청 가난했거든요. 이 가난한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그렇게 가난한 이야기하냐고. 근데 저는 제가 살 때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시골에서 알사탕 하나 사 먹기가 어려웠어요. 형님 대동생이 그 옛날 전빵이라고 말합니다. 전빵. 예, 그 동네 딱 하나 있어요. 거기만 지나가면 애가 안 가요. 가다가 딱 멈춰요. 유일하게 그 애만 멈춰요. 우리는 가고 싶은데. 왜 멈추냐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엄마는 벌써 알아요. 얘가 어디 그 들어가고 싶어요? 전방 가서 사탕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것도 이제 얘 하나 사주면 큰아들 사줘야지, 작은아들 사줘야지, 뭐 넷째 사줘야지. 이게 지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탁 긋는 거죠. 이 녀석이 뿔따고 났어요. 엄마 지갑에 돈을 손을 엄마 호주머니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천 원, 그때 천 원도 아니죠. 백 원짜리죠. 백 원, 그때는 10원에 알사탕 네 개 먹었으니까. 예. 10원만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머니에서 동전을 딱 꺼내가서 먹은 거예요.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금방. 엄마는요, 자식들 귀신처럼 알더라고요. 금방 알아요. 내 놈 중에 누군지 딱 아시더라고. 벌써 셋째야. 너, 그래서 딱 잡아놓고 저희 앞에서 혼내시는데, 진짜 매섭게 혼냈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안 훔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겁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혼내시더라고요. 두고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안 했으면 그의 바늘도둑이 소도둑 때. 그럼 자신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도 속으로 그러죠. 그 정도 가시고 이렇게 나를 막 죽으라고 패는 거야 엄마? 고친다고 했을 때에 고치는 부모의 마음이 좋아서 매를 대지는 않지요. 근데 자녀는요. 매 맞는 자녀는요. 혼나는 자녀는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냥 부모의 말대로 잘 자랐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걔도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해도 보고 저렇게 해도 보고 야단도 맞아보고 그래야 애가 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크는 거예요. 그러다 야단 맞아요. 그러면은 엄마의 그 야단 치는 것도 매를 대는 것도 이 정도의 강도로 때렸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너무 풀스윙으로 때릴 만하네. 애가 상처 입은 거예요. 엄마 이 정도가 풀스윙으로 내가 맞을 정도야? 대들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춘기.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중2병. 이제 중2병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들이 그 병에 걸렸대요. 점점 낮아져요. 나이가. 애들이 대듭니다. 대듭니다. 가장 엄마 아빠의 가슴 못 박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히 저처럼 가난하게 크면요. 얼마든지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이루어야 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 것을 먹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모습도 있으니까 고치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금송아지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밑에서 이스라엘에서 못 참고 뭐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고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아론을 통해서 만드는 금송아지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매를 대셨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대셨어요. 너무 지나치게 풀스윙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 앞에서 야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했지만 뒤 가서 어떻게 해요? 이만큼 나와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싸움이었어요. 호세아 때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탁 말하는 거예요. 나 너희를 고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쓴지 알아? 자 그러면은 철든 자식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너무 고마워. 아빠 너무 고마워.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자식은 별로 없어요. 또 자식 자라지 마세요. 내가 나는 이것만 했더니 내 자식이 벌써 눈치채가지고 다 그냥 알아서 컸더라. 이런 자랑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코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줘요. 이게 자식이지. 부모의 사랑을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줘야 진짜 자식인 거예요. 그래야 더 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3절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 다음에 줄 쳤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알아줘야 되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 정말 이제 힘든 시간이 여기서도 시작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내가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까지는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내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사투를 벌이며 싸우는 내용은 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려고 하고 나는 고집 피우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려고 하고 나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려고 뭐 하고 있는데 나는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자, 이 작업이 끊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죽기 전에 쳐질 것 같죠? 지금부터 깨십시오. 기대를 아예 접으십시오. 예.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자식이 쳐준다고 하죠. 그 말은요, 하나님 돌아가실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처리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걸,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이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해야 하네요? 안 하십니까? 이 싸움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무슨 배짱이로, 통뼈라고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고치시려고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만은 고치지 마세요. 이분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 부분만은 건드리지 마. 여기까지 건드려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했다고 어디까지 와요?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사생활까지. 근데 하나님 어디까지 간섭하세요? 부모야 자식들의 사생활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볼 것 같은 눈으로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끝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눈치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속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하던 일이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매를 대시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갈등 맺으면서 속상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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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쯤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했더니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도 이렇게 몰라주는 요나 이야기.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요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요나 세 가지 유명한 이야기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 가라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겠습니다. 나쁜 일을 시켰어요? 좋은 일을 시켰어요?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도 살려주려고 니느웨로 요나를 가라겠어요. 요나는 안 갔습니다. 야, 대단한 친구죠. 몰라준 거지,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니까 당연히 어디 가요? 서쪽으로, 맨 끝으로 가버린 거예요. 도망갔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납니다. 그게 하나님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풍파를 만납니다. 바다에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뭘 보내셨어요? 네,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 친구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럼 살아 돌아왔으면 어떻습니까? 뱃속에서요, 요나가 얼마나 간직한 줄 알아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랬던 요나가 딱 돌아와서 니느웨 다시 2차로 니느웨가 아주 딱 선포를 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 자식 용서를 해주셔야 되죠. 근데 제3자인 요나는요, 화가 끝까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이 나를만을 향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가장 미워하는 저 니느웨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속 깊은 사랑이 있는 거야? 하면 감동받아야 될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나에게는 사랑으로 베푸셔도 저 인간에게는요, 진노로 가셔야 되는데 나와 똑같이 대하신다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그 속깊은 사랑을 자기도 받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했던 사람이 딱 살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요. 그렇게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가? 요? 아, 이거 저도 안 써먹으려고 했는데 써먹게 되네. 요 나라가 하잖아요. 요 나라가 운전하고 하잖아요. 어떤 부흥사가 분이 맨날 그러잖아요. 요 나라가 운전하고 하는데 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박넝쿨. 박넝쿨에서 그 대학볕에서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 박넝쿨을 싹 그늘지게 하셨어요. 근데 하루 만에 그를 다 없애버렸어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나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잘해줄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또 왜 없애주십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이 박넝쿨이 그렇게 귀하냐? 그러면 내가 이 12만 명 이 불쌍한 사람들 용서해줬다고 네가 왜 화를 나한테 화를 내냐?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내가 요나였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요나보다 좀 더 잘하셨을까요? 솔직해지시죠. 50보 100보란 단어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깊은 사랑을 몰라줘요. 몰라줘요. 알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요. 왜 몰라주죠? 내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끝없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받은 자식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이 팔려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기 전까지는 엄마가 최고야 했던 아들이 여자친구 딱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넓으신 엄마들은 아이고 이해하시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사형제가 있거든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디스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사형제 며느리들 이해를 못해요. 제가 54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눈에는 맨날 전화만 하고 어이 내 새끼 그러시는 거예요. 전 그래도 되고 엄마 아직도 엄마에게 내 새끼야 이런 말 안 하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대응을 못합니다. 반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사랑의 줄을 사용하신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그들을 무슨 줄로 이끌었다고요?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는 것.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시라고요. 제가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고치시면서까지 야단을 치면서까지 그 속깊은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자기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입장에서는요,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어요. 반응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로서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하실 부모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과거형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안 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줄을 잡고 가는 우리들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줄인데 어떤 줄로 느껴져요? 진노의 줄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일 갔어요. 내일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집안에 생겼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믿으면 이런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러시게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며요.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다며요. 왜 미리 안 막아주셨어요? 속이 상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무슨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고요? 사랑의 줄로 이끌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미 사랑의 줄을 붙잡고 가던 사람이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을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냉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라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이 못난 자식,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줄 잡고 가면서도 그 줄이 어떤 줄로 보인다고요? 예? 어떤 줄로 보인다고요? 진노의 줄로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놓아요 안 놓아요? 안 놓으세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줄을 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속을 문드러지게 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 하나는 알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줄을 주신다고요? 사랑의 줄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손에 쥐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줄을 잡고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내일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요, 이 줄을 놓고 싶죠. 이 줄이 악마의 줄인가? 이게 저주의 줄인가? 이게 진노의 줄인가? 이렇게 왜곡시키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호소합니다. 나는 너에게 다른 줄을 준 적이 없어. 어떤 줄만 줬다고요? 사랑의 줄만 주었어.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간 이 줄을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줄 외에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삐뚤어진 겁니다. 내 자아상이 삐뚤어진 겁니다. 내가 왜곡시킨 겁니다. 내가 오해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의 줄을 잘못된 줄로 바꾸어버린 나의 안타까움인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의 줄을 한 번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내놓으시고 우리 손에 꽉 쥐어줍니다. 이거 잡고 오라고, 이거 잡고 오라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호소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 진노의 줄로, 저주의 줄로 자꾸 보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줄만 주었음을 알고 그 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의지한 거 회개합니다. 세상 의지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아픔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우리의 이 안타까움 아시잖아요.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에 걸려서 못 움직이는 우리 자신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의 줄을 놓지 마옵소서. 우리 손에 꽉 씌워주옵소서. 그리고 그 줄 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들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싸매실 것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다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걸음걸이, 하나님의 그 품에 안으시는 사랑,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